주님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에게 주님께 감사와 주님께 순종의 그 마음으로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바칠 때에 저희들의 손과 마음을 같이 비웁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의 시종을 통해서 합당한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족족히 받고 누리고 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나도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예배의 시종뿐만 아니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능히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의 오른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른별의 비밀과 오른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일곱 영의 역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섯인데요. 요한계시록 뒷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장 10절 하겠고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라. 4장 2절입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생동하는 교회 여섯 번째 예수 에베소 교회의 주인입니다. 흔히 인생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무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승리하는 인생, 또 영원히 후회 없는 그런 복되고 영광된 인생을 살기 위한 그 흔히들 쓰는 말대로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손자병법을 뛰어넘는 예수님 되시는 성자, 성자병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승리자로 살 것이냐 패배자로 살 것이냐 라는 그 인생의 전쟁이란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자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종의 병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의 그 초점, 무엇을 가지고 전쟁할 것인가? 사랑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랑과 전쟁인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전쟁을 해 나갈 때에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 중에서 이 네 가지 전쟁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에 보시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 곳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가정으로 이루어서 에덴이라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쟁터가 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보시면은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과 세계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가정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쭉 와서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해체가 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사방에 혼잡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로, 교회를 새로운 신약으로, 언약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자기에게서 있는 내면의 전쟁, 가정의 전쟁, 그리고 세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가정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계시록은 전쟁에 일어나는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는 교회가 계시록의 전쟁터입니다.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탄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포커스는요, 사실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것을 구원의 방주라고 하십시다. 배라고 하면은, 만약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침몰시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배에 태웠으면은, 배 하나 깔아앉으면은 나머지는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허물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성도를 타락시켜서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탄의 역사는 어디에다가 사탄의 역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허물어서 그 파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가 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이 사탄이 볼 때에는 아주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의 그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집중하는 그 전쟁의 그 터가,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쓰는 전쟁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탄의 병법이 써져 갑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회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그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여기에 이 한 가지가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교회 전체가 흔들려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은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마치 이단이라든지 교회를 흔들리는 세력을 이렇게 탁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거 전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예를 들면서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옳게 서야 됩니다. 이런 악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옳게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시험하여서 거짓말쟁이 사도가 아닌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런 거짓된 것 가르침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혼돈하는 세력들이 계속 올 때에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겪어보고 말씀으로 또 몸으로 떼어보고 또 여기 대해서 시험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정말로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모범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의 순수성이 없어지는데 교회가 지켜지지 않는데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하다가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한번 이렇게 바퀴가 구름에는 계속 가듯이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만 가는가 하면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필요한데 옳으냐 그르냐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의냐 불이냐 따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습관이 무엇이든지 옳으냐 그르냐 따질 때는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내가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내가 옳다 라는 이쪽에 관심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신기한 거는 이상한 거는 안타까운 거는 옳고 그르냐를 많이 따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은 평온해져야 될 것인데 잠시 평온해지고 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분열과 분쟁과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자기도 모르게 싸우다가 보니까 싸우는데 이골이 나서 욕하면서 배운다고. 흔히 쓰는 말대로 내 손에 망치가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망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길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의 교회에다가 이런 불의한 것들, 불의한 사람들을 주고 억울한 일들을 주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주고 했을 때에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탄이 쓰는 두 번째 궁극적인 숨은 동기는 교회는 지켜졌는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사랑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4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말씀을 풀어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여기 대해서 저것은 불법이요 저것은 법이 아니요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법정으로 가면은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벌써 관계는 파괴됐을 때에 그러면은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면은 벌써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는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복음 20장 그 밑에 먼저 하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세 번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맨 마지막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대답하다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무엇으로 내시는가 하면은 내가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래 부지런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냐. 여러분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것이 이게 알아요. 같은 밥을 주더라도 같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으로 넘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양떼 먹이는 것이냐. 여기에서 싹꾼과 목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겉으로 보이는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나중도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도 주님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혼할 때에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란 것은 그 성격이요. 반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 성격이요.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나는 너의 이것을 좋아해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전체를 받아주는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영접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영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네가 이거 고치면은 내가 사랑해줄게. 그것은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셨을 때에는 조건 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준 것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네가 이거저거 네 재산 반 바치고 네가 나쁜 일 한 거 이거 고치면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들어가 줄게 안 했습니다. 일단은 삭개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라고 자신을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삭개오가 아이고 주님 생각해보니까 재산의 반은 너무 심했어요. 조금 나눕시다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의 마음이랄 바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했던 사랑이 바뀌겠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이고 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해 나갈 때에 참으로 거룩한 일들을 구별하고 따진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하는 일들에 왜 이것을 하는지 없어진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원투 스트레이트 이것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탄이 쓰는 세 번째 방법은 마치 씨름할 때에 밀어서 안 되면은 이렇게 당겨서 하는 것처럼요.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데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나 그 앞에서 한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반복되게 또 하실까요? 우리는 마음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마치 시계추처럼 어떤 때에는 거룩을 막 지키려고 애쓰다가 구별하고 따지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무조건 받아주고 화평하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거룩은 경시하고 화평만을 중시하게 만듭니다. 그 사탄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거룩하게 해라, 구별하고 따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또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면은 또 아 이제는 이게 아닌갑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반대쪽으로 또 쫙 치우치게끔 세상의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집안의 이것도 봐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이쪽으로 반동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반동으로 갔다가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리라.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야 양이 살할 수가 있을까요? 이리하고 싸우려고 그럴까요? 이리처럼, 더 이리처럼, 늑대처럼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더 양양거리고 이렇게 되어야 될까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보내주신 목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맨 처음 우리가 읽었을 때에 주님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음에 사도 요한이 몸을 돌려 돌아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길은 내 그 대적에게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라는 그 검증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3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가 내가 들어가지고 너는 선, 너는 악 이렇게 판단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 판단 내리는 내를 주님께서 안으시고 대신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몸으로 다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타락하고 나면은 저게 약하게 보이면은 긍휼을 보이는 쪽도 있겠지만은 좀 있으면요, 거기 대해서 내 것이 무엇이 돌아올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옷을 입혔어요. 홍포 측을 그 옷을 입히니까 거기 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 옷을 나눠가지고 누가 이 옷을 가지는가 제비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장면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선악과에 있어서 나무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에서는 옆에 있는 강도 있던 죄인이 주님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상대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다른 쪽에 있던 강도처럼 자기 죄로 죽었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의라는 것은 그저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고요. 그저 주님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와 긍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 사람도 그 발을 씻는 가룟 유다의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성자 병법입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로 사탄의 이 깊은 수를 챙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자병법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